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절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좀 넘는 다양한 기자들에 의해 기록이 됐는데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0년 전부터 약 400여 년 전까지 그리고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서기 한 100년이 좀 지나기 전까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였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초에 공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태초에 소크라테스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별로 격이 안 맞죠? 태초에 알렉산더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어울리지 않죠? 여러분 이 자리에는 피조물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 한 분만 넣을 때 어울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자체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 확실하고 많은 증거들이 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가 확실하고 증거가 굉장히 많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는데 근데 목사님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이 사람이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화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면 현재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가장 믿을 만한 대표적인 두 이론은 진화론 아니면 창조론입니다. 근데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라고 해서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론이 진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진리가 되려면 진화론은 명백히 진리가 아니고 진화론은 문제가 많은 이론이라는 걸 우리가 입증해야 되고 진화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창조에서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진화론자들이 쓴 많은 책들을 제가 대충 좀 읽어봤습니다. 이제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이란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윈이 쓴 그 책을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굉장히 두드러지냐. 무언 무엇일 것이다. 또는 무언 무엇이라고 생각된다. 뭐뭐라고 여겨진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화론은 대체로 이런 논리를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억 년쯤 전에 또 진화론자들에 따라서 이 연대도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만은 약 100억 년쯤 전에 이 우주는 먼지와 가스의 구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100억 년쯤 전에 이 우주가 먼지와 가스의 구름이었다는 건 아무도 이걸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느 날 큰 폭발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대폭발,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의 먼지와 가스가 폭발을 일으키고 대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팽창되고 생겨났다. 그리고 이제 약 지금부터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고 이 지구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우연히 이 무기물들이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유기물로 합성이 됐고 이 유기물이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제 최초의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메바가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어느 날 좀 더 발전된 생명체로 진화가 됐는데 이제 이 하등 동물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무척추 동물을 통틀어서 하등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등 동물이 점점 이제 진화되어서 척추 동물, 고등 동물이 되었고 이 고등 동물이 진화가 되어서 이제 원숭이가 되고 이제 포유류 원숭이로 진화가 되고 이 원숭이가 점점 발전해서 오늘날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 유인원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유는 유사하다. 이는 사람이죠. 원은 원숭이. 사람하고도 유사하고 원숭이하고도 유사한 이런 중간 존재의 생명체가 있었다. 이게 이제 대체로 진화론의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진화론은 어떤 문제가 있냐? 최초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은 증명을 하든지 아니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진화론은 지금부터 약 100억 년쯤 전에 우주는 먼지와 가스의 구름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가정을 한 거지. 여러분 100억 년 전쯤에 이건 관찰한 사람도 없고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먼지와 가스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먼지와 가스는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최초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먼지와 가스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느 날 대폭발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폭발에 의해서 이 놀라운 질서를 가지고 있는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하나만 봐도 아주 완벽하고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시계가 일정한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태양계는 어떤 시계보다 정교한 시계처럼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태양계를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주위를 수성이 약 88일 만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샛별이라고 부르는 금성이 그 주위를 돌고 있고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데 365일 5시간 48분 46초 만에 24시간 만에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지구의 공전 속도는 시속 약 10만 7천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가 보통 1시간에 1000 킬로 정도로 비행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이 딛고 서 있는 이 지구 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지만 실제로 이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총알의 발사 속도 약 8배나 되는 시속 10만 킬로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 안에 여러 개의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이것들이 1초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주기로 일정한 궤도로 태양의 주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궤도를 이탈하거나 부딪히는 일이 없고 놀라운 질서 안에서 이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에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본다면 지구는 약 70억의 승객을 태우고 엄청난 속도로 완벽한 안정감 속에서 태양의 주위를 항해하는 놀라운 우주선과 같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인가 이제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 챌린저호를 발사시켰는데 챌린저호가 발사되고 73초 만에 폭발해버렸어요. 그 폭발의 원인이 뭔가 보니까 오링이라는 연료밸브의 그 이음새가 불량품이었는데 0.28m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연료밸브의 이음새 하나가 불량품이 되면서 이 우주선 전체가 폭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선이 하나, 이제 자동차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약 2만 개 내지 3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여객기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약 300만 개의 부속이 필요한데 우주선 한 대가 만들어지는 데는 약 500만 개의 부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500만 개의 부속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제 기능을 완벽하게 해줄 때 이 우주선이 발사될 수 있는데 그 500만 개의 부품 중에 오링이라는 0.28mm밖에 안 되는 작은 부품 하나가 불량품이 되니까 우주선 전체가 폭발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챌린저하고 지구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 챌린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양한 방면에 뛰어난 과학자들이 그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우주선을 만들었는데도 이 우주선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500만 개의 부품 중에 부품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우주선 전체가 폭발해버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약 70억 명의 승객을 태우고 태양의 주위를 항해하고 있는데 완벽한 안정감과 놀라운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항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주선 하나가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그냥 생겨나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 지구는 굉장한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항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우주 밖으로 날려가거나 다른 우주와 충돌하거나 다른 천체와 충돌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우주는 굉장히 놀라운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폭발에 의해서 질서가 생겨날 수 있나? 폭발이 일어나면 이미 있던 질서도 다 파괴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대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놀랍고 정교하고 거대하고 복잡한 질서를 가진 우주가 생겨났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로부터 지구가 이제 떨어져 나와서 약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겼다는데, 처음에 지구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과학자들의 쓴 이야기를 읽으면 처음에는 한 4억 5천만 년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지구의 나이를 4억 5천만 년으로 잡으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현재 지구에 한 150만 종이 넘는 생명체가 있는데, 4억 5천 년밖에 안 되는 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처음 출현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다, 이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점점 늘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10배나 늘려가지고 지구가 45억 년 전에 생겨났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추정일 뿐이지 사실은 전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뭐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유기물이 형성이 됐고, 이런 유기물들이 어느 날 이제 최초의 생명체 아메바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명체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진화된 하등동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고등동물을 원숭이로, 원숭이는 유인원으로, 유인원은 인간으로 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생명체의 종과 종 사이에 진화를 입증할 만한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한 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한 이후로, 거기서 이제 진화론을 주장한 이후에 약 140년이 지나는 동안 이 지구 위에서 수많은 화석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한 1억 점 이상의 화석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1억 점 이상의 화석들, 화석에서 나온 생명체 종류는 한 25만 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1억 점이 넘는 25만 종의 화석을 조사해 봤는데, 이게 수많은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는데, 1억 점이 넘는 화석들 중에서 종과 종 사이의 진화를 입증할 만한 생명체는 한 점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 진화의 근거를 화석이 이제 진화의 증거라고, 화석의 진화의 증거를 찾으려고 예를 쓰고 있는데, 자, 이제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면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중간 존재가 있어서 요게 원숭이적인 요소도 있고 인간적인 요소도 있어서 요걸 보니까 아, 원숭이 같기도 하고 인간 같기도 하네. 그러니까 원숭이가 유인원이라는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인간으로 이제 진화를 했구나, 이래야 진화가 인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출토된 화석들, 그 많은 화석들 가운데 종과 종 사이의 진화를 입증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한 점도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명체의 종과 종 사이의 진화를 입증할 만한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한 점도 없다면, 여러분, 이 생명체는 진화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각 생물을, 하나님이 식물을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더 과학적이라. 자, 이제 과학자들은 생명체의 종과 종 사이의 진화를 입증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화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점이 넘는 화석 중에, 아, 이게 바로 생명체의 진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다 하고 한 점을 딱 찾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시조세, 조상세라는 거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시조세는 여러분 화면에 보다시피 1860년 독일 바바리아 지역의 전파암 속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화석인데 요 화석의 생물은 새처럼 깃털이 잘 발달된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깃털을 포함해서 시조세 화석은 전 세계 6개가 있는데 6개가 모두 똑같이 독일의 석회암 지대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진화론자들은 이 생물이 바로 파충류의 후손이고 새의 조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제 시조새, 새 중에 시조, 조상새, 새 중에 이게 가장 이제 조상이 될 만한 새였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충류적인 요소와 조류의 요소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최초의 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다시피 이 진화론자들은 비늘을 가진 파충류가 그 파충류의 비늘이 어떻게 새의 깃털로 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조새가 발견된 곳과 같은 시기에 지층에서 다른 완전한 새들의 화석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화석은 시조새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조새가 발견된 거기에 완전한 새 화석이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새가 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새가 있었는데 이게 새 중에 조상이다. 파충류가 진화해서 새로 발전해가는 최초의 조류의 화석이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라는 거죠. 1977년도 9월 20일자 과학뉴스라는 그 월간지 112권 128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새의 화석이 시조새와 똑같은 지질시대 암석에서 발견되었다. 최근 시조새는 완전한 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조새는 새의 시조가 아닙니다. 이게 최초의 새가 아니고 그 옆에 이미 완전한 새의 화석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조새를 이제 새 중에 조상격인 새의 화석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화론자들은 화석의 증거를 가지고 진화를 입증하려고 애를 써왔는데 진화론은 생명체의 종과 종 사이의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중간 단계의 화석이 한 점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각 생물을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훨씬 과학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화석이 형성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됩니다. 화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쓰나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생명체가 그 천재지변을 피할 사이 없이 갑자기 매몰이 돼야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개나 고양이들이 길바닥에 많이 이제 차에 치여 죽어 있습니다. 자, 동물이 땅 위에서 그냥 죽어 있다고 화석이 되느냐? 안 됩니다. 동물이 그냥 죽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땅에 묻어도 썩어버리고 화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재지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땅에 매몰이 되어야 되고 땅에 매몰이 된다고 다 화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물체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렁이 같은 것은 땅에 묻혀도 화석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에 단단한 부분이 있다고 다 화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체를 땅에 묻어놓고 몇 백년이 지난 뒤에 봐보면 그 하나도 화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자, 땅에 묻혀서 산소의 공급이 차단될 만큼 땅에 깊숙이 묻혀야 미생물에 의한 부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구상 어디에든지 거의 구석구석에서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구 위에서 1억 점이 넘는 화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화석들이 지구 위에서 나왔다는 것은 언젠지 모르지만 전 지구적인 천재지변이 한번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은 언젠가 이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를 덮었는데 현재 지구 위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화석들은 노아의 홍수 때 형성된 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이 수많은 화석들이 언제 만들어졌겠는가?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지각의 격변을 겪으면서 생명체가 땅 속에 매몰이 돼서 이 화석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화석이 출토될 수 있을 만큼 전 지구적인 지각의 격변이 언제 있었겠는가? 이건 노아의 홍수 말고는 별로 설득력 있는 이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석이야말로 진화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화석이야말로 노아의 홍수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증거들도 이제 진화론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이제 진화론자들이 주장해온 여러 가지 이론들은 진리가 아닌 것이 많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프랑스의 라마르크라는 학자가 동물철학이라는 책에서 용불용설이라는 이론을 내세웠었죠. 여러분 지금은 이거 이제 폐기된 이론입니다. 생명체의 어떤 기관이나 조직은 사용하면 할수록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그래서 뭘 예로 들었냐면 기린의 목을 예로 들었습니다. 옛날에 초원에 기근이 왔다. 그런데 기근이 왔을 때 이제 이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목이 짧은 놈들은 이제 땅에 초원에 풀이 없으니까 목이 짧은 동물들은 다 굶어 죽고 환경에 적응하는 자들만 환경에 적응하는 놈들만 이제 살아남았다. 그걸 이제 적자 생존이라고 이야기하죠. 환경에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놈들은 전부 도태되고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이제 기린의 목이 왜 길어졌느냐? 기린이 원래는 목이 짧았는데 기근이 왔을 때 이제 땅바닥에는 초목이 다 말라 죽었고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점점 목을 길게 빼고 길게 빼다 보니까 목이 자꾸 늘어나고 그럼 목이 짧은 놈들은 굶어 죽고 목이 긴 놈들끼리 이제 서로 결혼을 해서 번식하고 목이 긴 놈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자손들이 번성해서 현재 이래 목이 긴 기린들만 남아있게 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런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진화론을 이제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진리다 이런 과학자들은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자, 만일에 초원에 기근이 와가지고 목이 짧은 놈 다 굶어 죽었다면 목 짧은 놈들 토끼나 들쥐나 이런 놈 어떻게 살아남았나? 그리고 기린이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이 점점 지금처럼 늘어났다. 그런데 목이 길어지면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을 수 있는 한 가지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맹수의 눈에 발견되어 잡아먹힐 가능성은 훨씬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어떤 한쪽 논리만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진리인 것처럼 계속 설득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맹수들의 눈에 발견되기는 훨씬 좋고 그러면 이 짐승들은 다 잡아먹혀 굶어 죽었어야 되지, 잡아먹혀서 멸종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멘델에 의해서 유전법칙이 발견되었습니다. 멘델이 발견한 유전법칙에 의하면 후천적인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막 육체미를 해가지고 보디빌더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 팔과 가슴에 근육이 빵빵해졌는데 그런 아버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막 빵빵하고 팔이 막 울퉁불퉁한 그런 아들이 태어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사실인가? 이제 이거 여기에 의문을 품는 과학자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화면에 보다시피 19세기 말 독일의 바이스만이라는 이 과학자가 생쥐 꼬리 실험을 했어요. 그는 이제 종의 기원에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고 이 용불용설 이게 진짜인가? 여기 의문을 품고 한번 실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윈과는 다르게 획득형질의 유전을 부인했습니다. 후천적인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쥐의 꼬리를 자르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901마리의 쥐를 이제 꼬리를 잘라봤습니다. 그 이제 쥐와 쥐를 잡아가지고 교배를 시켰습니다. 그 이제 쥐 새끼가 태어나면 꼬리를 자르고 또 꼬리 자른 놈들끼리 또 결혼을 시켜가지고 새끼가 태어나면 그놈 또 꼬리를 자르고 또 꼬리 자른 놈들끼리 결혼을 시켜 새끼가 태어나면 또 꼬리를 자르고 이래서 5대에 걸쳐서 901마리의 꼬리를 계속 잘라봤는데 쥐의 꼬리를 잘라버리고 잘라버리니까 쥐 꼬리가 점점 짧아졌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통하여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바이스만의 실험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부정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어떤 이론을 만들었냐면 네덜란드에 이제 드 브리스라는 이 사람이 돌연변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돌연변이는 용어 자체가 정말 이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는 용어죠. 자, 돌연변이. 돌연변이 뭐냐면 돌은 문득 돌, 갑자기 돌자입니다. 연은 우연연. 변은 변할 이자죠. 아, 변할 변자죠. 이는 다를 이자입니다. 문득 갑자기 우연히 다른 종류의 생명체로 변화되었다. 우연히 돌발적으로 갑자기 우연히 갑자기 변했다는 거예요. 돌연 변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과학입니까?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진화가 됐다. 어떻게? 잘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우연히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변했다. 우연히 시간만 많이 흐르면 우연히 이렇게 변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하고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이거는 받아들일 만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해 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생명체들의 화석을, 화석 중에 이제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걸 가지고 이게 현생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네안데르탈인을 보면 이 네안데르탈인이나 또 크로마뇽인을 보면은 현생 인류보다 두개골 용적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사람의 조직이나 기관은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의 두개골 용적이 옛날 사람이 오늘날 현대인보다 더 클 수가 있는가? 옛날 사람보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머리를 훨씬 더 많이 쓰는데, 그럼 용부룡설의 주장대로라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두개골 용적이 월등히 커야 되는데 옛날 사람의 두개골 용적이 더 크다, 옛날 사람보다 머리가 더 크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간은 진화한 게 아니고 두개골 용적을 중심으로 본다면 퇴화한 거죠. 옛날 사람보다 머리가 더 작아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은 믿을 만한 이론이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견되면서 진화론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진화론들이 주장한,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여러 이론들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이제 밝히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멘델이 유전학자인지 유전학자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멘델은 자연과학자가 아니고 목회자였습니다. 자 이제 멘델이 어느 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멘델이 고린도전서 15장 38절 39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이 콩이라는 종자에게는 콩 그 씨 안에 콩의 모든 모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콩의 형체를 주시고, 팥이라는 종자에게는 팥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팥 종자 안에 팥의 모든 형상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이제 요한 멘델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 콩 씨 안에 콩의 형체를, 팥씨 안에 팥의 형체를 하나님 넣어놓으셨구나. 내가 이걸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됐다. 그래서 멘델이 자기 집 정원에, 자기 이제 뜰에다가 완두콩을 재배했어요. 그래서 완두콩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 생명들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우열의 법칙 이런 법칙을 발견해서 이걸 이제 멘델이 과학 잡지에 좀 실어달라고 원고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명한 과학 잡지의 편집장이 멘델의 논문을 보고, 멘델이 뭐하는 사람이지? 뭘 전공했지? 자연과학자도 아니고 목회자인 거예요. 아니 자연과학도도 아닌 목회자가 자연과학에 대해서 뭘 안다고 자기가 유전법칙을 발견했느니 이걸 좀 실어달라고, 이 사람 웃기고 있네. 무시하고 안 실어줬어요. 멘델이 그 논문을 정리해놓고 세상을 떠나면서 언젠가는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제가 어떤 과학자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멘델이 발견한 유전법칙은 뭐 천문학, 물리과학, 지구과학, 생물학, 화학 뭐 이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3대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멘델이 이런 지혜와 영감을 어디서 얻었는가? 성경에서 얻었다는 거죠. 자, 과학자들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위대한 진리와 영감을 받아가지고 유명한 인물이 된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는 이분은 매튜 머리라는 분인데, 매튜 머리는 원래 미국의 해군 장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독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배를 타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빠 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 아빠는 늘 성경을 읽는 걸 기뻐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는데 내가 아빠 머리 곁에서 아빠를 위해 성경을 읽어드려야 되겠다. 어느 날 시편 8편 8절을 읽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을 듣는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해로. 아, 바다에 길이 있다고? 이건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이 있다고 하셨으면 바다에 길이 있겠다. 이 말씀을 믿고 건강을 회복한 뒤에 대서양을 자세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바람과 해류 사이, 그 해류의 순환 사이에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세계 최초로 바닷길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 그 밑에 보는 동상은 지금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매튜 머리의 기념 동상인데 거기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느냐면 바다의 길을 찾은 사람, 바다와 대기에 숨겨진 비밀 법칙을 처음으로 찾아낸 천재, 그는 성경의 시편 8편 8절, 107편 23절, 24절, 전도서 1장 6절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의 뭐 세월호 사건으로 작년 내내 온 나라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세계 최초의 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일이 있었죠. 왜? 그때만 해도 바다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랐다는 거죠. 지금은 해로가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구나. 여러분, 매튜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바다를 조사하면서 그 해로를 처음으로 찾아냈고, 그래서 그 매튜 머리가 찾아낸 해로에 이제 힘입어 지금은 배들이 안전하게 다니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프랑스의 미생물학자인 루이 파스테르,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유명하면 우리나라의 우유 이름에까지 파스테르 우유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다. 파스테르 이전에는 사람들이 생명의 자연 발생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파스테르가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서 생명은 절대로 우연히 발생되지 않는다. 파스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각 생명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생명은 생명체로부터 나오지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자연 발생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입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그 유명한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서 생명체는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소위 이제 생명 속생설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파스테르가 유명한 인물이 됐죠.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인물은 제임스 심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심슨은 이제 산부인과 의대 교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만일에 제임스 심슨이 마취제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곤 하겠습니까? 심슨 어느 날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를 찢어서 아담의 허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빼내가지고 그걸로 여자를 만드는데 아담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질렀더라. 이런 이야기 없는 거예요. 아, 고통 없이도 수술을 할 수가 있겠구나. 아담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도 하나님이 그 갈비뼈를 빼내서 하와를 만드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고통 없이도 수술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준비해 놓으셨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심슨이 이제 마취 효과가 있는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체의 냄새를 맡아보고 물질들을 실험하다가 어느 날 크로로포름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물질이 마취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취제가 개발되고 발전해서 오늘날 이제 많은 마취약들이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 심슨은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학자였고 이제 의사였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와서 교수님이 남긴 업적은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정말 교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이제 그런 분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일평생 살면서 내가 발견한 그 이제 사실 중에 가장 놀랍고 위대한 게 있는데 그건 내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모든 죄에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네. 그 심슨이 일평생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이 많지만 심슨은 자기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런 죄 가운데서 자기를 온전히 건져내셔서 자기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만큼 놀라운 발견은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최초로 소독약을 발견한 외과 의사 조셉 리스터,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익숙한 그 무선 통신을 이제 발견한 모르스 부호, 이제 이걸 만든 모르스라는 사람, 또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보일, 여러분 또 곤충하면 파브르보다 유명한 인물이 없죠. 곤충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앙리 파브르도 벌레들의 신기한 습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 기적의 약으로 알려진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명한,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플레밍, 또 지난번에 봤던 케플러, 뭐 뉴턴의 법칙을 만든 그 뉴턴, 파스칼의 법칙을 만든 파스칼, 여러분 이런 유명한 과학자들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 때 다 익히 접촉한 사람들인데 이런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지혜와 영감을 얻어서 이런 위대한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과학은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참되기 때문에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가장 놀라운 진리고 과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 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